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Everyone,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미국의 소리 한국어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그리고 밤 8시부터 자정까지 두 차례 방송됩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은 인종주의 역사를 극복하지 못했다고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최근 한 방송 인터뷰에서 미국은 아직 인종주의를 청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미국의 인종 문제는 단순히 흑인 비하 발언을 공개적으로 사용하는 문제만이 아니며 이는 인종주의가 현존하는지 여부를 재단하는 것도 또 공공연한 차별의 문제만도 아니라면서 사회가 200-300년 전에 벌어진 모든 일을 밤새 완전히 지우지는 못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그러면서 인종에 대한 인식은 자신이 백인 어머니와 흑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이래 점차 개선되어 왔지만 노예제의 유산은 여전히 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총기 규제와 관련해서도 의회는 이를 입법화하는 데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며 샌디훅 초등학교 사건으로 200명의 어린이들이 총에 맞아 사망한 뒤에도 의회가 나서지 않은 것은 매우 역겨운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유럽연합 회원국과 이란 외무장관이 22일 룩셈부르크에서 핵협상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핵협상은 오는 30일 마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정식 협상에 앞서 무함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은 독일과 프랑스 외무장관과 별도로 회동했습니다. 자리프 장관은 핵협상을 제대로 마무리하는 것이 마감일을 며칠 늦추는 것보다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자리프 장관은 양측이 기술적, 정치적 안건에 있어 아직 견해차를 갖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이란 의회는 21일 군기지와 문건 과학자들에 대한 접근은 미래 핵협상에서 제외하겠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유럽연합 외무장관들은 22일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를 6개월 연장하기로 공식 합의했습니다. 이는 이웃 국가인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 대한 러시아 정부의 계속되는 개입에 따른 것입니다. 이번 결정은 룩셈부르크에서 열리는 유럽연합 외무장관 회의에서 발표됐습니다. 28개 유럽연합 회원국들은 지난주에 이 같은 결정은 예비 승인했습니다. 러시아의 에너지, 국방, 금융 산업에 대한 유럽연합의 제재는 지난 2014년 7월에 발효됐고 이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를 합병한 지 4개월 뒤에 내려진 조치입니다. 이번 연장 조치로 인해 유럽연합의 대러시아 제재는 내년 1월 30일까지 계속될 전망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아프가니스탄의 저항 세력인 탈레반이 22일 아프간 의회를 공격했습니다. 의원들이 국방장관 임명 동의안을 처리하는 가운데 의회 건물 외곽에서 벌어진 이번 사건으로 민간인 2명이 숨지고 30여 명이 다쳤습니다. 의원들 가운데 다친 사람은 없으며 공격에 가담한 탈레반 요원 7명은 보안군에 의해 사살됐다고 아프간 관리들이 밝혔습니다. 목격자들은 적어도 9차례 폭발음과 여러 차례 총성이 있었고 의회 건물에서 연기가 피어올랐다고 전했습니다. 탈레반은 지난 2001년 미국의 아프간 침공으로 정권을 빼앗긴 뒤 현 정부를 대상으로 한 테러 공격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최근 북부 쿤두즈주에서 세력을 확장하고 있으며 21일 차레다라 지역에 이어 다시티 아르치공 지역을 장악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지난해 가자 전쟁 도중 전쟁 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의 유엔 보고서가 발표됐습니다. 유엔의 2014 가자 전쟁 조사위원회는 22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양측 모두 전쟁 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다는 실질적인 자료를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팔레스타인의 경우 이스라엘 민간인들을 겨냥해 로켓포 공격을 가했고 이스라엘군은 가자지구 민간인 지역에서 과도한 군사력을 사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이 같은 보고서 내용에 즉각 반발했습니다. 벤야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스라엘은 전범을 저지르지 않았으며 오히려 파괴를 일삼는 테러 조직에 맞서 스스로를 방어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하마스 고위 인사 하지 아마드도 AP통신에 UN 보고서는 희생자와 가해자 사이에 거짓 균형을 만들었다며 하마스의 로켓포는 민간인이 아니라 이스라엘 군 지역을 겨냥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이틀간 50일 전쟁으로 팔레스타인에서는 2,200여 명이, 이스라엘에서는 73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세계 뉴스 이주환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3일 화요일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진행의 김현숙입니다. 미국의 한 고등학생이 100m 달리기에서 12초대 벽을 돌파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캔디스 힐이란 이름의 16살 소년인데요. 21일 미국 시애틀에서 열린 브룩스 PR 인비테이셔널 여자 주니어 대회 100m에서 10초 98로 결승선을 통과한 겁니다. 미국 언론은 힐 양이 16살 소녀 중 누구도 넘어서지 못한 11초를 넘어섰다고 전하면서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데요. 특히 힐 양은 18살 이전에 100m를 10초대에 뛴 선수로 기록됐고 또 미국 주니어 신기록이기도 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실 10초 98은 국제육상경기연맹이 공인한 여자 성인 100m 기록 중 10위에 해당하고요. 만일 2012년 런던 올림픽에 출전했다면 7위를 차지했을 실력이라고 하네요. 여자 100m 세계 기록은 1988년 서울올림픽에서 플로렌스 그리피스 조이너가 달성한 10초 4군데요. 조이너도 21살 때 11초대 벽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16살에 엄청난 기록을 세운 힐 양은 자신이 세운 기록에 스스로도 놀랐다고 밝혔는데요. 미국 육상계는 천재 달리기 선수 힐의 등장에 한껏 고무돼 있습니다. 2016년 리우 올림픽 때 과연 캔디스 힐 양이 어떤 기량을 선보일지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와 다양한 정보를 집중적으로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미국의 주요 소식, 미국 뉴스 헤드라인으로 알아보고요. 뉴스의 배경이 되는 사건이나 용어를 자세히 설명해드리는 미국 뉴스 따라잡기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매일 다른 내용으로 전해드리는 주간기획물, 오늘은 ABC 아메리카 부지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워싱턴에 오늘 햇볕이 내릴 쬐는 무더운 날씨 보이고 있는데요. 북한의 오늘 날씨는 어떨지 살펴보죠. 북한은 오늘 가끔 구름 많고 함경 남북도에서는 낮에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0도에서 19도, 낮 최고 기온은 20도에서 30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평양은 구름 조금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8도, 낮 최고 기온은 30도가량 되겠습니다. 신의주는 오전엔 구름 조금 끼고 오후 들어 맑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8도, 낮 최고 기온은 28도 예상됩니다. 개성은 오전엔 구름 조금 끼겠고 오후가 되면서 구름 양이 늘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 18도에서 낮 최고 기온 29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가죠. 캔디스 힐 양처럼 꿈을 향해 도전하는 소녀들에게 이 곡을 들려주고 싶네요. 호주의 4인조 혼성 그룹 시커스의 노래입니다. Georgie Girl.
shed those dowdy feathers and fly a little bit. Hey there, Georgie girl, there's another Georgie deep inside. Bring out all the love you hide, and oh, what a change there'd be. The world would see a new Georgie girl. A reality, you can't always run away.
Don't be so scared of changing and rearranging yourself.
It's time for jumping down from the shell
a little bit.
Hey there, Georgie girl, there's another Georgie deep inside. Bring out all the love you hide, and oh, what a change there'd be.
Wake up, Georgie gi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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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ke up, Georgie girl.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미국 뉴스 헤드라인입니다. 부지영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들어있습니까?
네,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에서 흑인 9명이 살해된 사건을 계기로 남부 연합기를 둘러싼 논쟁이 재연되고 있습니다. 미국 내 유력 회사를 이끄는 최고 경영자들과 일반 노동자가 받는 보수가 300배 이상이나 차이가 난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 프로 골프계의 신성인 조던 스피스 선수가 US 오픈 골프대회에서 우승했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첫 소식입니다. 지난 수요일 저녁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찰선시에 있는 한 교회에서 백인 청년이 흑인 9명을 살해해서 지금 미국이 한창 시끄러운데요.
네.
이 사건을 계기로 남부 연합기가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는 소식이죠.
네, 그렇습니다. 살인용의자 딜런 루프가 범행을 저지르기 전에 남부 연합 깃발을 들고 찍은 사진이 공개됐고요. 또 용의자가 이 깃발 문안이 들어간 번호판을 차에 달고 다녔다는 그런 사실도 알려졌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정부 청사 근처에 남부 연합기가 걸려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이 남부 연합기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논란의 핵심은 이 깃발을 내리는 문제라고 하던데요. 남부 연합기를 왜 내리라는 건가요?
네, 왜냐하면 이 깃발이 미국의 어두웠던 역사와 관계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 어두웠던 역사라면 역시 노예 제도를 말하는 거겠죠.
네, 맞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미국이 노예 제도 때문에 19세기에 내전을 치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게 그 유명한 남북 전쟁인데요. 그때 노예 제도를 지지하면서 미국 연방에서 떨어져 나간 몇몇 주들이 이 몇몇 남부의 주들이 만든 나라가 바로 남부연합입니다.
그럼 남부연합기는 당시 전쟁에서 북부 연방과 싸운 남부를 상징하는 깃발이군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남북전쟁이 끝나고 남부연합은 없어졌어도 깃발은 그대로 살아남았다는 점입니다. 지금도 많은 남부 사람은 이 깃발이 남부의 전통을 나타낸다고 생각하는데요. 하지만 미국에 사는 많은 사람은 이 남부연합기를 보면 노예제도 그리고 60년대까지 미국에 남아있던 흑백 인종차별을 떠올리면서 상당히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참사를 계기로 이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정부 청사 근처에 걸려있는 남부연합기를 내리라는 압력이 커진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정치권을 중심으로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정부가 깃발을 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지난번 대통령 선거에 공화당 후보로 나섰던 밋 롬니 전 매사추세츠 주지사는 인터넷 단문 전달 사이트인 트위터에 희생자들을 기리기 위해서 남부연합기를 내리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의회에서 중에서도 이제 남부연합기를 치워야 한다는 그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이 문제가 민주당보다는 공화당 쪽의 껄끄러운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사우스캐롤라이나 같은 남부지역이 공화당의 지지 기반이라서 그런데요. 그래서 많은 공화당 정치인이 현지 주민들의 눈치를 보느라 이 남부연합기를 내리라는 말을 선뜻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 공화당 대선 경선에 나서는 사람들은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까?
네, 먼저 제프시 전 플로리다 주지사가 지난 토요일에 성명을 냈는데요. 이 성명은 사우스캐롤라이나가 옳은 일을 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제프시 전 주지사는 지난 2001년에 이 플로리다 주정부 건물 밖에 있던 남부연합기를 치우라고 명령하기도 했습니다. 또 플로리다주의 마르코 루비오 연방 상원의원은 사우스캐롤라이나 주민들이 바르게 선택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기자들에게 밝혔는데요. 하지만 부시 전 주지사나 루비오 상원의원이나 이 남부연합기를 내려야 한다고 직접적으로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럼 반대로 남부연합기를 옹호하는 후보도 있나요?
네, 있습니다. 그 현 사우스캐롤라이나 연방 상원의원이면서 공화당 경선에 나간 린지 그레이엄 의원인데요. 그레이엄 의원은 지난주 언론과의 회견에서 남부연합기가 자신들 문화의 하나라면서 이 깃발을 내거는 행위를 옹호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레이엄 의원도 이제 깃발을 내리도록 촉구하기로 마음을 바꿨다는 보도가 방금 전에 들어왔습니다. 네. 이 밖에 아칸소 주지사를 지낸 마이크 허커비 후보도 같은 생각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과거의 허커비 후보는 외부인이 아닌 사우스캐롤라이나가 이 문제를 결정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자, 그럼 정작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지사는 이와 관련해서 어떤 말을 했습니까?
네, 니키 헤일리 주지사는 남부연합기를 내리라는 주장에 지금까지 별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헤일리 주지사의 보좌관들은 이 문제를 주의회가 결정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했는데요. 이런 가운데 한 사우스캐롤라이나 현지 언론은 22일 오후에 헤일리 주지사가 기자회견을 열어서 남부연합기를 내릴 것을 촉구할 것이라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번 사건 때문에 지금 미국 안에서 새삼 인종 문제가 드러나고 있는데요. 22일에도 이 인종 문제와 관련해서 눈길을 끄는 소식이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이 먼저 한 백인 우월주의 단체의 대표가 공화당 측에 정치자금 수만 불을 기부했는데 이번에 공화당 경선에 나가는 랜드 폴, 또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과 릭 센트럼 전 상원의원도 이 돈을 받았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또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한 인터넷 방송과 한 회견에서 한 말도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은 이 회견에서 미국이 여전히 인종주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 깜둥이라는 말을 써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네. 참고로 영어 N으로 시작되는 이 말은 미국 사람들이 쓰기를 꺼리는 말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내 기업들의 최고 경영자가 일반 노동자보다 한 해 평균 300배 더 많은 보수를 받는다는 소식이죠.
네, 진보적인 성향을 지닌 경제정책연구소가 최근 발표한 조사 결과인데요. 경제정책연구소는 CEO, 즉 기업 최고 경영자와 일반 노동자가 한 해 벌어들이는 돈이 지난해 2014년 기준으로 약 300배 이상 차이가 난다고 발표했습니다.
자, 기사를 보니까 구체적으로는 이 303배가 차이가 난다던데요. 자, 그럼 최고 경영자들이 구체적으로 얼마나 많은 돈을 받고 있는 건지 궁금하네요.
네, 2014년에 미국 350대 기업의 최고 경영자들이 받은 보수가 얼마나 되는지 봤더니 평균 1,630만 달러였습니다. 이 액수는 재작년보다는 약 4%, 그리고 지난 2009년과 비교하면 약 54%가 오른 수준입니다. 참고로 이 통계에 들어가는 최고 경영자의 보수에는 급여 외에 최고 경영자들이 2014년에 행사한 스톡 옵션의 가치도 포함됐습니다.
네, 스톡 옵션이란 게 뭐죠?
네, 이건 한 기업이 회사 임직원에게 자사 주식을 낮은 가격에 샀다가 나중에 팔 수 있도록 하는 걸 말하는데요. 스톡 옵션을 행사했다는 건 회사로부터 받은 주식을 주식시장에서 팔았다는 뜻입니다.
네, 그러니까 2014년에 일반 노동자들은 최고 경영자가 받는 돈의 300분의 1을 받은 셈인데 이 300분의 1이라면 구체적으로 얼마나 되는 건가요?
네, 미국 사람들의 소득을 가늠할 수 있는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대표적인 수치로 가구당 중간 소득이 있는데요. 소득 관련 통계를 집계하는 센티어 리서치의 조사를 보면 미국의 가구당 중간 소득은 올해 4월 기준으로 약 5만 4천 달러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격차인 303배가 가장 큰 격차라고 할 수 있습니까?
네, 아닙니다. 지난 2000년이 정점이었는데요. 당시 격차가 약 376배가 넘었습니다. 참고로 지난 1965년 최고 경영자와 노동자의 보수 격차는 20대 1이었습니다.
네, 1965년에는 격차가 고작 20배였다면 그동안 이 최고 경영자의 보수가 굉장히 많이 오른 셈이네요.
네, 물론입니다. 이 최고 경영자의 보수는 정말 가파르게 상승했는데요. 경제정책연구소 조사를 보면 지난 1978년부터 2014년 사이에 최고 경영자가 받는 보수가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면 거의 1000% 정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굉장한 수치죠?
네.
예, 그런데 이 물론 이 최고 경영자 보수와 관련이 있는 주식 지수도 이 기간에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 하지만 최고 경영자 연봉 상승률은 주식 지수 상승률의 두 배였습니다. 특히 미국 경제가 한창 좋던 지난 1990년 중반부터 2000년 사이에 이 최고 경영자의 연봉이 약 4배 정도 뛰었습니다.
자, 그런데 최고 경영자 보수가 크게 올라도 노동자들 급여도 같이 오르면 별로 문제가 되지 않을 텐데 어떻습니까?
네, 그런데 문제는 이 같은 기간에 노동자들의 연봉은 고작 10.9%만 늘었다는 점입니다. 이 노동자 소득은 잘 오르지 않고 최고 경영자의 연봉은 하늘을 모르고 치솟으면서 이렇게 격차가 커진 겁니다.
네, 최고 경영자가 너무 많은 돈을 가져가면 다른 직원들에게도 좋지 않은 영향 미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이 쉽게 생각하면 다른 노동자들에게 돌아갈 돈이나 혜택이 줄어드는 결과를 생각할 수 있을 텐데요. 미국에서 가장 큰 노동조합인 미국 노동총연맹 산업별 조합회의의 집계를 보면 지난 1990년대 초반 큰 회사 최고 경영자의 보수가 회사가 벌어들인 순이익의 10% 정도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20%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제정책연구소의 책임자 로렌스 미셸 씨는 최고 경영자들이 많이 가져가면 가져갈수록 다른 사람들 몫이 줄어든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미국 뉴스 헤드라인 듣고 계십니다. 미국 사람들이 골프를 참 좋아하는데요. 어제 US 오픈 우승자가 가려졌다는 소식 마지막으로 들어보죠.
네, 미국 텍사스주 댈러스 출신인 조던 스피스 선수가 미국 워싱턴주 체임버스 베이 골프클럽에서 열린 제115회 US 오픈에서 우승했습니다. 스피스 선수는 21일에 벌어진 마지막 경기에서 멋진 기량을 선보이면서 최종 합계 5언더파 275타, 275타로 우승했는데요. 2위를 불과 한타 차로 아슬아슬하게 따돌리고 극적으로 우승했습니다.
네, 관련 기사를 보니까 스피스가 이번에 프로골프 역사에 남을 만한 기록을 세웠다고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이 스피스는 두 달 전에 마스터스 골프대회에서도 우승했는데요. 이번에 이 US 오픈까지 석권함으로써 같은 해에 마스터스와 US 오픈을 석권한 여섯 번째 선수가 됐습니다. 조던 스피스 선수 전에는 크레이그 우드, 벤 호건, 아놀드 파머, 잭 니콜라우스, 타이거 우즈가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 메이저 대회라는 게 뭔지 설명을 좀 드리면 역사라든가 상금 그리고 명성 등을 고려해서 전 세계에서 가장 알아주는 골프 대회를 말합니다. 이 남자 프로 골프에서는 메이저 대회가 4개 있는데요. 브리티시 오픈, US 오픈, PGA 챔피언십 그리고 마스터스 이렇게 4개입니다.
네, 프로골프에서 한 해에 메이저 2승이란 대기록을 세웠는데 이런 대기록을 세웠다고 하면 보통 나이가 지긋한 선수로 생각하기 쉽거든요. 그런데 사실 조던 스피스는 어린 선수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21일을 기준으로 스피스의 나이는 21살 10개월입니다. 만 나이 얘긴데요. 그러니까 미국 나이로 만 22살이 채 안 된 겁니다. 스피스는 1922년에 그 진 사라센 이후 가장 어린 나이에 메이저 대회 2승을 기록한 선수가 됐고요. US 오픈에서는 1923년 바비 존슨 이후 최연소 우승입니다.
자, 그런데 올해 메이저 프로골프 대회가 몇 개나 남았습니까?
네, 마스터스하고 US 오픈이 끝났고요. 이제 브리티시 오픈하고 PGA 챔피언십이 남았는데요. 스피스 선수가 나머지 두 개 대회에서도 우승할 기회가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한 해에 메이저 대회 4개를 우승하는 건데요. 이런 걸 캘린더 그랜드슬램이라고 합니다. 이 캘린더 그랜드슬램은 이 대기록 중에 대기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금도 한창 경기력이 좋아지고 있는 조던 스피스 선수가 이 올해 나머지 메이저 대회 두 개도 석권하는 대 역사를 만들 수 있을지 눈길이 쏠리고 있습니다.
자, 그동안 골프의 황제라고 하면 당연히 미국의 타이거 우즈 선수를 꼽았는데요. 자, 이제 미국 출신의 새로운 골프 황제가 나오는 게 아닌가 싶네요.
네, 맞습니다. 한때 세계 프로 골프계를 호령했던 타이거 우즈는 이번 US 오픈에서 초라한 성적으로 초반에 탈락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미국 프로 골프매에는 이 타이거 우즈를 보내고 조던 스피스라는 새로운 골프 황제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미국 뉴스 헤드라인 부지영 기자였습니다. 네, 미국 주요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 드리는 미국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히스패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우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 청취자 여러분께는 다소 생소한 말일 듯한데요. 하지만 미국에서는 꽤나 익숙한 말, 특히 선거와 관련해 부쩍 자주 등장하는 용어가 바로 이 히스패닉이라는 말입니다. 미국은 잘 아시다시피 여러 인종이 어우러져서 살아가고 있는 다인종 국가 아닙니까?
그렇죠.
백인, 흑인, 아시아인 하는 것처럼 히스패닉도 인종을 구분하는 하나의 용어입니다.
자, 그럼 히스패닉은 어떤 사람들을 말하는 건가요?
네, 원래 이 말은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있는 이베리아 반도와 이베리아 반도에 사는 사람들을 일컫는 라틴어에서 왔는데요. 미국에서는 1970년대에 제정된 법으로 이 히스패닉의 개념을 두 가지로 뜻풀이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스페인어와 스페인 문화의 뿌리를 두고 있는 인종이라는 건데요. 과거에 스페인의 지배를 받았던 중남미 대륙의 멕시코,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칠레, 콜롬비아, 쿠바, 에콰도르, 페루 같은 중남미 국가 대부분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자, 그럼 또 다른 하나는 뭡니까?
이게 굉장히 간단한 건데요. 현재 미국 인구조사국이 쓰고 있는 방법인데 누가 히스패닉이냐 하는 질문에 자기가 그렇다고 대답하면 히스패닉이라는 겁니다. 반대로 아니라고 말하면 아니라는 건데요.
네?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가령 이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이민 온 사람이 있는데요. 당신이 히스패닉인가요? 이렇게 물어오면 인구조사국의 답변은 당신이 그렇다고 말하면 그렇습니다라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 당사자가 아니라 부모가 멕시코에서 뉴욕으로 이주한 사람들인 경우라면 어떻게 되나요?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본인이 히스패닉이라고 말하면 그 사람은 히스패닉입니다. 할아버지가 스페인에서 태어났고 자신은 캘리포니아주에서 태어났다고 해도 또 엄마가 칠레에서 태어났고 아버지는 미국 뉴욕 사람, 그리고 나는 버지니아주에 태어났어도 내가 자신을 히스패닉이라고 생각하면 히스패닉이 된다는 거죠.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 텐데요. 내년 미국 대통령 후보를 뽑는 공화당 경선에 나선다 공식적으로 선언한 이 잽 부시 전 플로리다 주지사는 어느 인종에 속하는지 아십니까?
네, 아버지 조지 H. 부시 전 대통령도 그렇고 형인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도 그렇고요. 어머니 바바라 부시 여사까지 모두 백인 아닙니까? 백인이겠지요?
앞서 말씀대로 이 다인종 국가니까 미국이 한 지만을 쭉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이 순수 백인 혈통을 찾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이 겉보기엔 파란 눈에 금발을 가진 청년이지만 들여다보면 이 독일인 혈통하고 멕시코인 혈통이 섞인 경우도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일단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조지 H. 부시 전 대통령이냐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백인종에 속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잽 부시 후보도 백인인데요. 그런데 이 잽 부시 후보가 지난 2009년에 유권자 등록을 할 때 자신의 인종을 히스패닉이라고 표시한 사실이 얼마 전 언론에 보도되면서 구설에 오른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럼 잽 부시가 실수로 잘못된 칸에다가 표시를 했다는 소린가요?
당시에 이 사실이 보도되자 잽 부시 측은 실수였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잽 부시가 정확하게 어떤 뜻으로 그렇게 표시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하지만 잽 부시가 자신의 정체성을 히스패닉이라고 한다고 해서 이게 완전히 또 틀린 것도 아닙니다.
네, 그럼 앞서의 경우처럼 선조가 히스패닉이 아니어도 히스패닉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 미국 법을 따르면 예를 들어서 이 미국 메릴랜드 주에서 난 남성이 엘살바도르 출신 여성하고 결혼을 했는데 이 남성이 자신을 히스패닉이라고 하면은 히스패닉이라는 겁니다. 제프 씨가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데요. 제프 씨는 텍사스주 출신의 백인이지만 멕시코 여성과 결혼을 했습니다.
자, 그럼 만약 태어나긴 남미 아르헨티나에서 태어났는데 텍사스에서 자란 사람이 있다고 할 때요. 이 사람이 자기는 히스패닉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앞서 말씀드렸죠. 자신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아닙니다. 인구조사국은 이런 경우에는 이런 사람들을 히스패닉으로 치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자, 미국의 인종을 이야기할 때 라티노라는 말도 많이 하는데요. 그럼 라티노는 히스패닉과 다른 겁니까?
네, 라틴 아메리카 사람들을 많이 부를 때 라티노라는 말을 많이 하죠. 라티노는 남성, 라티나는 여성 이렇게 더 친절하게 구분하기도 하는데요. 한때 세계 역사에서 이베리아 반도에 있는 두 나라,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주름을 잡던 시대가 있었죠. 이 두 나라가 중남미 대륙을 점령하고 이 지역들을 식민지로 만들면서 라틴 문화를 심었는데요. 그렇게 해서 생겨난 나라가 바로 라틴 아메리카 나라들입니다. 중미 대륙에는 멕시코, 쿠바부터 저 남미에는 아르헨티나까지 중남미 대륙에 있는 모든 국가들이 라틴 문화권 국가들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중남미 국가 사람 출신 사람들을 일컬어서 라티노라고 하고 그 가운데서 특별히 스페인어를 쓰는 사람을 이끌어서 히스패닉이라고 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예. 근데 예를 들어서 과거 포르투갈의 지배를 받고 포르투갈 말을 하는 브라질 사람들을 부를 때는 라티노라고 하고 히스패닉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실제 일상생활에서 막상 구분하기가 모호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래서 이 미국 사람들조차 정확히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공서 서류에도 히스패닉이나 아니면 라티노라는 식으로 혼용해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고로 중남미 출신들은 이 히스패닉보다는 라티노로 불리는 걸 더 좋아한다는데요. 지난 2009년이죠. 이 미국 최초의 이 히스패닉 출신 연방 대법관이 돼서 이 언론을 장식했던 소니아 소토마요르 판사도 이 부모가 푸에르토리코 출신이니까 굳이 구분하자면 이 소토마요르 대법관이 히스패닉인데요. 하지만 이 본인은 자신을 라티나로 소개해왔다고 합니다.
네, 미국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히스패닉에 대해 알아보고 있습니다. 자, 현재 미국 인구에서 그럼 히스패닉이 차지하는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네, 미국 인구조사국 조사를 보면요. 2013년 7월 현재 히스패닉 인구가 미국 안에서 약 5,400만 명에 달합니다. 이게 비율이 미국 전체 인구 가운데 17%를 차지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미국의 흑인 인구보다도 많은 게 아닌가요?
흑인보다 많죠. 네. 2013년 조사 결과를 보면 미국 안에 사는 흑인이 4,50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5.2%였습니다. 같은 해 조사를 보면요. 3억 1천만 명 가운데 미국 인구 가운데 백인이 2억 명으로 가장 많고요. 2위가 히스패닉 그리고 3위가 흑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 요 몇 년 사이 히스패닉 파워라는 말이 나오고 있고요. 미국 내 여러 주에서 공항이나 지하철 안내 방송 그리고 공문서 등의 영어와 스페인어를 함께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이 히스패닉 인구가 가장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은 캘리포니아주하고 텍사스주입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선거에서 이 히스패닉이 차지하는 위치도 점점 더 커지는 거겠군요.
물론입니다. 선거에서 이기려면 무엇보다 유권자의 표를 갖는 게 중요하니까 그런데요. 미국의 유력 일간지죠. 워싱턴 포스트 신문도 얼마 전에 내년 대통령 선거가 라티노나 히스패닉 표에 달렸다는 제목을 다른 기사를 내보냈는데요. 이 정치권에서 보면 이게 또 사실 새삼스러운 얘기는 아닙니다. 미국이 18살이 되면 투표권을 주는데요. 이 18살이 돼서 투표권이 있는 라티노들이 해마다 80만 명에 달합니다.
저 오바마 대통령이 2012년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의 밀로니 훔보를 제치고 당선됐을 때도 히스패닉의 힘이 크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내년 대선에서도 특히 민주당과 공화당이 접전을 벌이게 될 이른바 경합주에서 이 히스패닉의 표를 얼마나 얻느냐에 따라 전체 선거 승패가 좌우될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그런 경합주 가운데 하나로 네바다주가 있는데요. 네바다주 같은 경우 히스패닉 인구가 전체 인구의 27%를 차지하고요. 또 투표권을 가진 유권자는 16%에 이릅니다. 전통적으로 뭐 잘 아시다시피 히스패닉 사람들은 민주당을 더 좋아하고요. 또 남성보다는 여성이 민주당에 투표하는 경향이 더 강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 히스패닉의 표심을 잡으려는 이 후보들의 경쟁도 치열하겠네요.
그렇죠. 이 몇몇 주요 후보만 보자면 민주당의 가장 유력한 대선 주자죠.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 같은 경우 지난 주말에 히스패닉 유권자 1만 2천 명을 모아놓고 지지해달라고 호소를 했고요. 공화당 측의 유력한 후보 가운데 한 명인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 같은 경우도 자신이 쿠바 이민자의 아들이라는 점을 내세우면서 표를 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앞서 말씀드린 잽 부시 후보는 실수라 하더라도 자신의 정체성은 히스패닉으로 표시할 만큼 이들과 강력한 유대관계를 강조하는데요. 과연 내년 치러질 대선에서 이들 히스패닉 유권자의 표가 어느 후보에게로 갈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미국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히스패닉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더 생생하게, 더 정확하게 믿을 수 있는 미국 소식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번에는 A부터 Z까지 영어 알파벳으로 시작하는 용어를 통해 미국을 알아보는 ABC 아메리카 부지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용어가 아니라 이름이 O로 시작하는 인물 알아봤죠?
네, 현재 미국 대통령인 오바마 대통령 알아봤는데요. 바락 오바마 대통령은 1961년에 하와이주에서 태어났고요. 컬럼비아 대학교를 졸업한 뒤에 시카고에서 지역사회 조직가로 일했습니다. 그러면서 법률에 관심을 두게 됐고 하버드 법대에 들어갔는데요. 법대를 나온 뒤에 민권 변호사로 활동하다가 주의회 상원의원으로 정치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연방 상원의원을 거쳐서 2008년에 미국의 44대 대통령으로 선출됐죠.
오바마 대통령의 주요 업적이라면 모든 국민에게 건강보험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인 오바마 케어와 불법 체류자 500만 명을 구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이민개혁 행정명령이 있다고 했죠.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현재 이 두 개가 모두 그 소송에 휘말려서 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오바마 대통령 개인에 관한 이야기도 했지만 미국 대통령의 권한도 알아봤잖아요.
네, 미국뿐 아니라 세계를 움직이는 미국 대통령은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는데요. 먼저 의회에 대한 권한으로 법안 거부권이 있고요. 사법부에 대한 권한으로는 연방판사 지명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미국 대통령은 미국을 대표하는 국가 원수일 뿐만 아니라 행정부 수반 역할도 겸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P로 시작하는 용어 살펴볼 차례인데요. 어떤 용어인지 들어볼까요?
P is for political parties.
네, political parties, 정당을 말하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은 민주당과 공화당 양당 체제입니다. 중간에 당이 바뀌긴 했지만 건국 초기부터 양당제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ABC 아메리카, 오늘 시간에는 미국 정당 제도에 관해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미국의 양대 정당인 공화당과 민주당은 내년 선거에서 대통령 자리를 놓고 또 한 차례 격돌합니다.
I'm getting ready to do something too. I'm running for president.
4% growth and the 19 million new jobs that comes with it.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 공화당의 잽 부시 전 플로리다 주지사를 포함해서 이미 15명이 넘는 후보가 출사표를 던졌고요. 앞으로 서너 명 더 후보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I am officially running for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내년 초 아이오와 당원대회를 시작으로 오랜 예비선거 기간을 거치면서 유권자들이 각 후보를 검증하는 시간을 갖고요. 대규모 전당대회를 열어서 각 당의 후보를 공식적으로 지명합니다. 그리고 11월에 본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민주공화 이 두 당의 후보들 가운데 한 사람을 대통령으로 고르게 되는데요. 가끔 후보자 명단에 무소속이나 제3당의 후보가 등장하기도 하지만 그런 후보들이 당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까닭이 무엇인지 아메리칸 대학교 정보학과 캔디스 넬슨 교수의 설명을 들어보시죠.
It has partially to do with the way nominations are done.
후보 지명 절차와 일부 관련이 있는데요. 여러 가지 법 때문에 제3당의 후보가 선거 후보 명단에 이름을 올리기가 힘들게 돼 있습니다. 자격 요건이 매우 까다롭거든요. 또 한 가지 이유라면 미국이 단일 선거구 제도를 취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미국은 한 선거구에서 여러 명 당선자가 나오는 복수 선거구 제도가 아닙니다. 복수 선거구 제도 아래서는 약 15%의 지지율만 얻어도 제3당 후보도 당선될 가능성이 있지만 미국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초기부터 양당제로 내려온 거죠.
민주당과 공화당,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미국의 양당제는 1800년대 중반 남북전쟁이 벌어지던 시기를 전후로 해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렇다면 민주당과 공화당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공화당 정치행동위원회 의장을 지낸 프랭크 도나텔리 씨의 설명입니다.
역사적으로 공화당은 작은 정부를 지지합니다. 세금을 적게 걷고 연방정부 지출을 줄이고 또 가능한 여러 문제들을 주정부나 지방정부 차원에서 또는 민간 차원에서 해결을 하려고 하죠. 국제 문제에 있어서는 강력한 국가 방위를 선호하고요. 미국이 자국의 이익에 따라 행동하길 바라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동맹국들과 함께 연결해서 말이죠.
반면에 민주당은 공화당과는 다른 철학을 갖고 있습니다. 진보 성향의 민간 연구단체 브루킹스 연구소에서 일하고 있는 마이클 맥도날드 선임 연구원의 말을 들어보시죠.
Ideologically, the Democratic Party is liberal.
이념적으로 미국에서 민주당은 진보적이고 또 중도 좌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민주당은 좀 더 큰 정부를 선호하죠. 사회를 규제하고 사회 구성원, 특히 사회 하층민에게 혜택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정부가 더 큰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0세기 들어 민주당과 공화당의 이 같은 정책을 상징하는 지도자들이 등장했습니다. 민주당은 약 80년 전 대공황 당시에 미국을 이끌었던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 때부터 정부가 좀 더 큰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이른바 큰 정부 정책을 취하고 있는데요. 그 좋은 예가 뉴딜 정책입니다.
A host of unemployed citizens face the grim problem of existence.
미국의 경제 불황이 극도로 심각한 상황에 이르자 루스벨트 대통령은 노동자 계층을 보호하기 위해서 경제사회 부문에서 대대적인 개혁을 단행했는데요. 민주당 전국위원회 대변인을 지낸 멜라니 루셀 씨의 설명을 들어보시죠.
Democrats have always worked and tried to help people.
민주당은 미국인들이 아메리칸 드림을 실현할 수 있게 도우려고 애써왔습니다. 미국인들이 집을 사고 자녀를 대학에 보내고 또 노인들이 스스로 감당할 수 있는 생활을 할 수 있게 도움을 제공함으로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국민을 돕는다는 겁니다.
America's economic success is freedom success.
그런가 하면 1980년대 대통령을 지낸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은 공화당의 상징적인 인물이 되고 있습니다. 공화당은 당시 레이건 대통령이 내세운 정강을 따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정부가 좀 더 간섭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공화당은 자유시장 경제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적인 면에서는 조금 다르다고 아메리칸 대학교 캔디스 넬슨 교수는 말했습니다.
In a social sense, sometimes that's a little different.
문화적, 사회적 문제에서 최소한 공화당의 일부 세력은 정부가 좀 더 개입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큰 정부, 공화당은 작은 정부, 이게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단지 큰 그림을 볼 때 민주당은 정부가 좀 더 큰 역할을 해야 한다고 믿고 있는 반면에 공화당은 그 반대란 거죠.
민주당과 공화당 정책의 차이가 있는 만큼 두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다른데요. 다시 멜라니 루셋입니다.
민주당을 구성하는 중심 그룹은 젊은이들과 여성, 아프리카계 미국인, 그리고 중남미계 미국인들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모두를 포함하는 당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가 하면 공화당 지지자들 가운데는 전통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 보수적인 관점을 가진 백인 유권자들이 많습니다. 이 역시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남긴 유산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기독교 원리주의자들이나 인공유산 반대 운동가처럼 사회적 보수주의자들의 지지를 받는 겁니다. 사실 공화당은 오랫동안 미국 상류층의 지지를 받아왔는데요. 션 스파이서 공화당 전국위원회 대변인은 1990년대에 공화당이 새로운 지역 유권자들의 지지를 받게 되면서 몇 가지 변화를 겪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남부에서 공화당 지지자들이 늘기 시작하고 반면에 동북부에서는 공화당 지지가 다소 줄어드는 현상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미국 중서부 지역에서 공화당 지지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뉴멕시코주라든가 콜로라도, 네바다주 등에서 지지를 크게 얻고 있습니다.
미국 남부의 경우 원래는 공화당을 지지했는데요. 노예 문제 때문에 민주당 지지로 바뀌기도 했다고 정치학자 캔디스 넬슨 교수는 말했습니다.
미국 남부는 미국 내 다른 지역에 비해서 훨씬 보수적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노예 제도 역사 때문에 대부분의 남부 주민들은 민주당을 지지했죠. 쟁점이나 철학, 이념적 면에서는 공화당에 가까운데도 말이죠. 남부전쟁 당시 에이브리엄 링컨 대통령이 이끄는 공화당이 노예 해방 정책을 추진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1960년대에 민권법이 통과되면서 다시 바뀌기 시작했는데요. 최소한 주정부와 연방정부 차원에서는 공화당을 지지하는 쪽으로 돌아서고 있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민주당은 산업이 발달한 동북부 도시와 서부 해안주에서 젊은 층을 중심으로 지지를 얻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미국인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3분의 1이 공화당, 또 다른 3분의 1은 민주당을 지지한다고 말했고요. 나머지 3분의 1은 어느 한 당을 특별히 지지하지 않는다고 답했는데요. 현재 민주당과 공화당은 내년 대선을 앞두고 이들 부동층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 ABC 아메리카, 미국 정당 제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자, 그런데 공화당과 민주당의 상징이 다 동물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공화당의 상징은 코끼리고 민주당의 상징은 당나귀죠.
네,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궁금하네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다기보다는 우연히 그렇게 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당나귀가 민주당의 상징이 된 건 7대 대통령 앤드류 잭슨 덕분인데요. 1828년 대통령 선거 때 반대 세력이 앤드류 잭슨을 잭 S라고 불렀는데요. 잭 S는 멍청한 사람 또는 당나귀란 이중의 뜻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놀리는 뜻에서 붙여진 별명이지만 앤드류 잭슨이 유쾌하게 받아들였고요. 선거 홍보용 포스터에 이 잭 S란 말을 쓰기도 했습니다.
자, 그럼 민주당을 상징하는 당나귀 그림은 언제 나왔나요?
네, 그건 한참 뒤에 가서 일인데요. 1880년에 토마스 네스트란 만화가가 남북전쟁을 반대하는 세력의 상징으로 당나귀를 그린 겁니다. 그때 남북전쟁을 반대한 세력이 민주당이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당나귀가 민주당의 상징으로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공화당이 코끼리를 택한 이유는요?
네, 역시 만화가 토마스 네스트의 그림과 관계가 있습니다. 1874년에 네스트가 사자의 가죽을 쓴 당나귀를 보고 동물들이 달아나는 그림을 그렸는데요. 그 가운데 코끼리가 있는데 등에 Republican Vote, 공화당의 표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코끼리 하면 공화당 이렇게 생각하게 된 겁니다.
네, ABC 아메리카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부지영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일상의 용어를 알기 쉽게 공부해보는 English with you 함께 하시죠.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Today's expression is steal one's heart. To steal one's heart. So what does it mean to steal someone's heart? Well, let's find out. But first, we will listen to today's conversation. Listen carefully.
So tell me, Mike, how did you steal your wife's heart when you were dating her?
How did I steal my wife's heart? Well, I think it's because we built trust in our relationship, and I always made sure to let her know that I love her.
본문에서 알리스가, So tell me, Mike,
How did you steal your wife's heart when you were dating her?
Mike, 네 아내를 사귈 때 어떻게 마음을 사로잡았니? 라고 묻자 마이크가
How did I steal my wife's heart?
우리 집사람 마음을 어떻게 사로잡았느냐고?
Well, I think it's because we built trust in our relationship, and I always made sure to let her know that I love her.
서로의 관계 안에 믿음을 키웠고, 내가 항상 사랑하고 있다는 확신을 심어줬지, 라고 하네요. 네, 그럼 오늘의 표현,
steal one's heart. Steal one's heart.
잘 알아두시고요. 그럼 다시 한번 대화를 들어보겠습니다.
So tell me, Mike, how did you steal your wife's heart when you were dating her?
How did I steal my wife's heart? Well, I think it's because we built trust in our relationship, and I always made sure to let her know that I love her.
오늘의 표현은 steal, S-T-E-A-L, steal one's heart. H-E-A-R-T, heart. Steal one's heart. Steal one's heart입니다.
When you steal one's heart, it means that you win one's affection or love. It simply means that you are causing someone to fall in love with you. Steal one's heart는
문자 그대로 하면 누군가의 마음을 훔치다 라는 뜻입니다. 즉, 누군가의 마음을 사로잡다, 마음을 빼앗다 또는 사랑을 받게 되다 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앨리스가 마이크에게 아내의 마음을 어떻게 사로잡았냐고 물어봤죠.
So tell me, Mike, how did you steal your wife's heart when you were dating her?
라고요. 네, 이렇게 누군가의 마음을 사로잡을 때 쓸 수 있는 표현이 steal one's heart, steal one's heart입니다.
Now let me give you some example sentences.
그럼 예문을 통해 오늘 표현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I don't think you will ever steal her heart that way.
라고 하면 그렇게서는 그 여자 마음을 사로잡을 수 없어 라는 뜻이 됩니다.
Here is another example. From the start, Kenneth stole my heart.
라고 하면 처음 만났을 때부터 케네스는 내 마음을 빼앗아갔어요. 라는 뜻이 됩니다. 이 재미있는 표현 잘 기억하시고요. 오늘의 대화를 마지막으로 들어보겠습니다.
So tell me, Mike, how did you steal your wife's heart when you were dating her?
How did I steal my wife's heart? Well, I think it's because we built trust in our relationship, and I always made sure to let her know that I love her.
Let's review what we've learned today. When you steal someone's heart, it means that you win his or her affection or love. Steal one's heart. Steal one's heart. To steal someone's heart. Steal one's heart. Now try using this expression on your own.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입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The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끝으로 휘트니 휴스턴의 Run to You 들려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죠. 잠시 후 아침 5시부터는 세계뉴스와 워싱턴 뉴스 광장 이어집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김현숙이었습니다. 평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That you just don't see, but if you would only take the time, I know in my heart you
come home and turn the key. There's no.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네팔 중부 지역에 규모 7.8의 강진이 발생했던 지난 4월 25일, 시타 슈레사 씨는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잘 알았습니다. 시타 씨는 자신의 집 안에 있는 한쪽 벽 근처 공간을 발견하고 지진이 멈출 때까지 5개월 된 딸과 함께 그곳으로 피했습니다. 이어 집안 다른 곳에 있던 6살 난 아들에게도 똑같이 행동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지진으로 인한 진동이 어느 정도 멈췄을 때 시타 씨는 자신의 비상 가방을 챙겼습니다. 고우백이라고 불리는 이 비상 가방 안에는 재난 대비 물건들이 들어있었습니다. 시타 씨는 이 가방을 들고 자녀들을 안전한 평원으로 데려갔습니다. 시타 씨는 우선 비상 가방에서 방수포를 꺼내 가족들을 위한 응급 쉼터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또 도구함에서 소독약을 꺼내 자녀들의 몸에 난 상처를 치료했습니다. 이와 함께 두통과 다른 경미한 질환을 앓고 있는 이웃 주민들에게도 관련 의약품을 나눠줬습니다. 비상 가방 안에는 정수제와 휴대용 전등, 비누, 치약을 포함해 다른 여러 물품들이 들어있습니다. 이는 개인이 지진 발생 후 며칠간 견디는 데 필요한 필수품들입니다. 시타 씨는 자신에게 유용한 모든 물품들이 도구함 안에 담겨 있다고 말합니다. 시타 씨는 2년 전 미국 국제개발처가 후원하는 네팔 국립지진기술협회의 지진 대비 훈련 과정에 참여한 일이 이번 지진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계기가 됐던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이 협회는 시타 씨에게 지진이 일어났을 때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치고 훈련시켰습니다. 아울러 집에 응급 도구함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며 훈련 참석자들에게 비상 가방을 모두 나눠줬습니다. 시타 씨는 지진기술협회로부터 습득한 지식을 잊지 않고 가족들과 함께 공유했습니다. 하지만 그녀 자신도 막상 4월 25일 지진이 강타했을 때까지만 해도 이 같은 비상가방의 가치를 충분히 알지 못했었습니다. 시타 씨는 훈련 과정에서 응급도구함을 갖춰놓고 있어야 한다고 배웠다면서 비상가방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보관하곤 있었지만 이 가방이 이런 상황에 이렇게 유용하게 쓰일지 미처 상상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시타 씨가 받은 훈련은 미 국제개발처가 후원하는 네팔 지진 위험 관리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진행된 것입니다. 이 사업은 네팔 국립지진기술협회가 정부와 협력해 증가 추세에 있는 지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이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장기적으로 재난 위험을 줄이기 위한 목표로 네팔 각급 학교와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국 네팔 정부와 동반자 관계를 맺고 네팔 국민들이 최악의 자연재해로부터 대비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는 점에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